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혀놓고 기쁨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금주 중에 벌어졌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다행이라고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는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의 여러 거리에서 여러 주에 걸쳐 펼쳐진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할까요? 전 세계 외신들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놀란 눈길로 바라보고 보도하곤 했습니다. 과연 역사가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돈이 아니라 생명이 세상의 중심임을, 강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세상의 중심임을 바라보며 내딛게 될 때 비로소 2016년은 의미 있게 우리에게 기록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평화, 생명, 인간 가치 존중하는 것,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목사인 저 자신도 마음의 고요함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됐고 묵상도 잘 안 되고 책도 잘 안 읽혔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바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한 새벽녘, 어지럽게 떠있는 것 같은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곤 했습니다. 정현정 시인의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제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식구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신산스러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들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하고 역사가 늘 그러려니 하는 역사에 대한 절망감이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고 우리가 단견을 갖고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시선을 먼 데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일러서 먼 빛의 시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과 만나는 순간 신앙이 무엇인지를 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때때로 그 일에 붙들려 안식이 없을 때, 어쩌다 산이라도 올라가면 저 산 밑에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다양한 갈등과 혼돈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 눈길이 멀어지자 세상이 상대화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애면 글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일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알기에 때때로 지인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낼 때면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지나지만 가끔은 한눈을 팔며 사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눈을 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일에 사로잡혀 눈이 협소해지지 말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사도가 한 말도 같은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뛰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들어올릴 때, 우리의 시선을 먼 데 두기 시작할 때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정현정 선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라면서 시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 자각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끄러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마치 대나무의 매듭처럼 누구에서 누구 때까지가 14대가 되었다는 말이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만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 찾아보셨을 텐데 사실은 요람이 우시아를 낳지 않죠. 요람이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가 우시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오류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인 3대를 축약했던 까닭은 뭐냐면 14대라고 하는 그 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14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7의 제곱 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거듭거듭 나타내기 위해서 14대라고 하는 말을 세 번씩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정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고 어떻게 요셉이 그를 아들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던 그 예수를 어떻게 요셉의 족보 속에 올릴 수 있었는지,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적 존재임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양한 신학적 서술들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집중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요셉은 둘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히브리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기근을 막아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의 후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뤘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약간의 서론적인 서술이 나온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뭡니까? 애굽의 전제 정치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여정,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연결고리로 요셉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데, 새로운 역사 열릴 때 그 매개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요셉은 아주 오랫동안 중요 인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성탄 이후에 요셉은 오랫동안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때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린 서양의 미술가들이 요셉을 그리곤 하지만, 그러나 서양 미술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언제나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늙고 병약한 사람 말입니다. 미술사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성천회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저들을 부부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강조하고 그리고 요셉을 지어온 서양의 미술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림 시기에 요셉을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전통을 보면 약혼과 동시에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함께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분명한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일컬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혼한 사이라고 해도 그들이 함께 살진 않았습니다. 신부는 대체로 자기의 친정에 머물면서 신부 수업을 했습니다. 살림하는 방법도 배웠을 겁니다. 다양한 것들을 익히고 결혼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성처녀의 모습으로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사를 맞지 않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깨끗했을까 상상해보고 또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백옥처럼 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손이 매듭 하나 없는 깨끗한 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포르투갈의 주제 사람하고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여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 넣는다. 이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삶입니다. 고단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미한 가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곤고함 속에서도 마리아는 들떴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남편인 요셉 또한 그 1년 후를 기약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를 상세히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놀라고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리고 주저하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 천사의 전언을 마음속으로 수용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이 다짜고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대 세계의 독자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말이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종교학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건국의 시조들이 대개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잘 압니다. 거품에서 태어나거나 알에서 태어나거나 난생설화가 많죠.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건국 신화의 시조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예수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조이기에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는 건국신화의 이야기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맥락을 좀 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서가 쓰여질 때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로마이죠.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분열되었던 로마를 재통일한 옥타비아누스를 사람들은 신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티아가 아폴론 신과 결합하여 낳은 것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신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를 신적 존재로 추앙했던 겁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로마 제국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옥타비아누스와 다를 바 없는 신적 존재임을 얘기해야 했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에 담겨있는 속뜻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은 철저히 지워진 존재입니다. 탄생 이야기와 애굽 피신 이야기에 잠깐 등장할 뿐 그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 말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그 성당에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건물에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도 잠깐 동안 거기를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여러 조형물들, 그리고 자연광과 인공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조명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그 다양한 색깔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함 속에, 아름다움 속에 이끌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욱더 크게 끌었던 것은 그 성당 내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탄생의 파사드라고 하는 건물 정면에 있는 다양한 조각품들, 또 뒤편에 있었던 순환의 파사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조각품들 하나하나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된다면 며칠이라도 거기에 머물러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였던 요셉을 복권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건물 그 자체가 요셉을 복권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의 이름이 성가족 예배당이죠. 그건 뭐냐면 그 가족 가운데 마리아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복권된 겁니다. 그것도 중심인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조형해 놓은 그 건물의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망치를 들고 작업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이전에는 영적인 것, 이것만이 신성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우디는 노동하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작품을 통해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머리 위로는 일벌들이 붕붕거리고 날고 있는 모습을 돌로 새겨놓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근대 세계를 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점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복권시켰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요셉,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노동하며 가정을 돌보는 가장들의 모델로 그 예배당에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하는 것이 남성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워졌던 사람을 그렇게 복권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하튼 의로운 사람 요셉, 그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탄생의 비밀을, 잉태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두 구절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는 단어와 가만히 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은 친절한 배려의 마음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알려 망신 주려 하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의 성숙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타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의 의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바로 새로운 역사의 초석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머지않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추각 형태가 예수아이고, 예수아를 그리스식으로 음역한 것이 예수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란 얘기죠.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이사야서를 인용하지요. 여러분,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 속에 예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권고한 생의 고비길을 넘고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다 떨어져 나가 극한적인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칠 때 도저히 살아갈 방도 찾을 길 없어서 자포자기적인 심정에 사로잡힐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말없이 머물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처지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외로운 그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때, 안 계신 줄 알았던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아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를 저는 저 숙명여대에서 가르치는 김은교 교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가 문학의 공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썼던 책 곁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곁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합니다. 김은교 교수는 얘기합니다. 문학이 발생하는 공간은 어디인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겨운 사람들의 삶 곁으로 다가서는 일이야말로 문학이 발생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학가의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학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으로 우리가 자꾸만 다가설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되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늘 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 번쩍거리는 백화점 아닙니다. 저 쇼핑센터 아닙니다. 저 장엄한 예배가 울려 퍼지는, 찬양 울려 퍼지는 그 공간 아닙니다.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누구 곁으로 나아갑니까?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사람 곁으로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비끄러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곁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다가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에게 지시받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15절에서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했고 18절에서 요셉은 예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명령과 실행 사이가 틈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순종의 본으로 내세운 것이 마리아였다면 마태복음은 순종의 본으로 요셉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외투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품이 커져서 상처입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야 하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을 지워버리고 큰 사랑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자신의 삶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음의 팔을 넓게 벌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 취약해진 사람들을 품어안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이 땅을 빛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